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도 이 교회 처음 오고요. 이제 또 처음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기쁜 건 드림교회가 저희 가정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더 감사한 건 이 시간 불러주셔서 네팔을 소개하고 또 네팔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4년째가 돼가는데요. 어려움도 많고 또 기쁨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역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4년차가 사실 막 선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참 좀 그래요. 그러나 4년차만에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충우돌 하면서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감당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로서 또 사역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팔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교제도 하고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부러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선교사님들이 우체국에 달려가요. 우체국에 왜 가냐면 협력교회나 파송교회들이 이렇게 선물 같은 걸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걸 받으러 우체국에 달려갑니다. 한 선생님이 저한테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 나 그거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너는 안 가? 그러면 저는 우린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당당하게 선생님 앞에서 나 우체국 가야 돼. 왜? 나도 하나 왔어. 기쁨으로 막 스쿠터 끌고 막 달려갔습니다. 스쿠터 끌고 그걸 딱 봤는데 묵직한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된장, 고추장, 참치, 김, 커피, 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 짜파게티를 제가 3개를 끓여 먹었어요. 굉장히 무리했었습니다. 그렇게 참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인사를 여기 마치고요.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팔을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저희 사역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팔입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팔은 어디에 있냐면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동서남북이 인도에 쌓여 있고 북쪽으로는 중국에 있습니다. 땅의 크기는 남한보다 좀 크고요, 한반도보다는 좀 작습니다. 인구는 한 3천만 명 정도 가까이가 돼요. 네, 다음요. 또 네팔하면 또 생각나는 게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베레스트 산맥이 있습니다. 8,848m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산이 최고봉이 요돌고봉이 네팔에 있습니다. 마차푸츠레, 안나푸르나 정말 유명한 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음이요. 네. 네팔을 또 소개하려면 이제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한 다민족 국가예요. 인구가 3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민족이 285개 여계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중에 언어, 얼굴, 문화가 다 그 고유의 민족의 특유의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오면요, 대화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네팔 사람들끼리. 그리고 이 언어나 이런 모습들도 네팔 사람들이 왜 계속 그것이 유지되었냐면은 뒤에 말씀드릴 텐데 네팔은 신분 계급이 있습니다. 힌두교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려면은요 같은 계급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해요. 이게 네팔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가 수천 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굴 형태나 모양이나 피부 색깔이 그 민족의 고유의 것이 지금까지도 갖고 온 게 네팔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이렇게 얼굴만 보면은 계급이 뭐구나, 너는 무슨 민족이구나 서로 알아봐요. 참 놀랍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서로 결혼하고 결혼해서 지금 그런 게 없는데 네팔은 지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팔에 또 얘기하려면 종교입니다. 네팔은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원래는 네팔에 유명한 게 네팔에 부처가 태어난 나라예요. 부처가. 그래서 네팔에서 처음에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아레안족들이 아주 예전에 밀고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때 갖고 온 게 힌두교입니다. 이 힌두교가 굉장한 그 다신을 갖고 있고요. 3억 3천만 개의 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팔 친구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너희 신 그걸 다 알고 있냐? 그러면 그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신이 뭐. 그러나 3억 3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급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네팔에도 지금도 되게 네팔을 가장 끔찍하게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신분 계급입니다. 네팔은 지금도 법적으로는 그 신분 계급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건 아직도 강력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공서를 가서 서류를 작성할 때 꼭 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무슨 종족이냐? 이거 서류에 꼭 남으려고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남아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뿌리를 버리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아무리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이런 마음이 있어도 계급이 틀리면은 교회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직도 이 신분계층은 있습니다. 제 친구가 네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저희 집주인은 나름대로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이 친구는 신분이 낮고요. 집주인이 우리 친구한테 집안일을 시켜요. 야, 저것 좀 치우고 저것 좀 쓸어. 근데 제 친구가 표정은 안 좋지만 아무 말 못하고 그걸 해요. 왜냐하면 신분계층으로 했어요. 아직도 이게 뿌리가 있어요. 저희가 사는 곳이 수도예요. 카투만두. 수도도 이런데 시골에는 아직도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은 특히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네 계급보다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천한 민족들은 감히 말도 거지 못하고 쳐다도 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도 이 신분계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힌두교가 갖고 있는 게 윤회사상이 있어요. 윤회사상.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윤회사상이 상당히 네팔을 좀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네팔은 사실 거의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떡하냐면 에이 자살하고 인생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굉장히 쉽게 갖게 해줘요. 그래서 나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로 네팔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바로 업입니다. 업. 이것은 네가 갖고 태어난 업이야. 그러니까 너는 신분계층이 낮은 거에 대해서 너는 불만을 가지면 안 돼. 넌 그게 업이야. 너의 삶이 지금 어려워? 너의 삶이 되게 끔찍해? 그건 너의 신이 너에게 준 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넌 그걸 불만 갖지 마. 이게 바로 네팔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친구들은요 정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길바닥에 청년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햇빛쌤에 앉아 있어요. 너는 왜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 나는 행복해. 굶지 않고 밥 먹으면 행복하고 그냥 잠잘 곳만 있으면 행복해.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왜냐면 이건 신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냥 길거리나 다리나 이런 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햇빛쌤이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저는 좀 답답하죠. 근데 이게 다 힌두교라는 종교가 네팔을 좀 움켜잡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왔어요. 단순히 아 이게 말이 돼? 돼 안 돼. 이게 그게 안 돼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생각들은 이미 막 뼛속에 깊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네팔의 현실입니다. 종교 중에 이제 힌두교가 있고 그 다음에 한 10%가 이제 힌두교가 80%고 불교가 한 10%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3% 가까이가 지금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카투만두는 수도인데요. 수도는 6% 가까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혜 속에 아주 교회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기독교 성장률이 1위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네팔입니다. 지금도 수만 명의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네팔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냐면 네팔의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국은 외국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 네팔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팔은 예전에 네팔에 네팔인들이 인도에 가서 병사로 고르카 용병으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고르카 용병을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회담을 할 때 거기에 경비를 섰던 사람들이 바로 고르카 용병들이에요. 그 고르카 용병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인도나 영국으로 용병으로 갔을 때 기독교를 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국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자생적인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시골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마 이런 시골에도 교회가 있을까? 하는 곳에서 시골에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있냐고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는데 참 놀라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어제까지도 이제 목사님의 간증이 이런 거예요. 나는 어제까지도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한다. 이런 네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 죽을 고비를 당했는데 예를 들면 물속에 빠졌는데 누가 자기를 딱 건져냈대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증거하라. 이런 일이 네팔 곳곳에 막 일어나다 보니 지방에도 도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나 되는 그리고 전체는 3%나 되는 그런 기독교 복음화율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이 되게 그 신학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을 찍어서 막 성령의 기름 부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은 신앙과 신학에 대한 이 균형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네팔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그 성령의 기름 부분을 세운 교회들이 현재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현재 네팔에 들어가서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정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재 네팔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지방에 다 내려가서 그런 교회들에게 다 신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네팔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독교의 증가세가 네팔의 국가를 긴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8월에 8월부터 강제 개종 금지법, 쉽게 말해서 전도를 못하게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2018년 8월부터 이게 사실은 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던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게 됐고요. 복음 전하던 목사님들이 교회 문을 닫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위축됐어요. 저희도 이제는 선교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순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요.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방법을 다 찾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각기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아서 선교를 하게 되고 교회도 다 자신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현지 교회하고 이제 협력 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마을을 저희가 타겟으로 잡고 그 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협력을 해서 목사님과 같이 이제 마을에 전도하게 되고 여성 사역들을 하게 되고 뭐 기타 같은 거를 가르쳐주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점차 전도를 하게 되고 이 강제 개종 금지법의 이제 맹점이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트집을 잡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는 그 교회하고 협력해서 마을 사역을 참 한참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전 세계에 온 게 있었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락다운이라는 게 네팔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3월 거의 말 때쯤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1단계, 2단계가 아닌 락다운은 뭐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해요. 모든 건물이 다 올스톱입니다. 상점도 올스톱이고. 그래서 3개월, 4개월 동안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락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처음 느껴보는 거였어요. 네팔 사람들도 아마 다 처음 느껴보는 당황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미리 얘기했던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만약에 12시부터 시작한다면 갑자기 그걸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굉장히 네팔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네팔의 그 코로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26만 명 가까이가 현재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한참 많이 늘어날 때는 하루에 5,000명, 6,000명씩 코로나 환자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카트만두시에는 2,000명, 3,000명이 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걸 무너뜨려버렸어요. 네팔을 70% 가까이가 거의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3개월, 4개월 가까이를 집 밖에 못 나가게 해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굶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선택하는 건 자살이었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길바닥에 그냥 내놓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네팔 사람들이 가난해요. 사회적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곱하기 한 100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침대 하나, 이불 하나,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옷, 걸쳐 있는 옷, 그 다음에 밥그릇 몇 개, 그 다음에 가스버너 하나. 보통 이렇게 삽니다. 그들에게 코로나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네팔 사람들은. 그렇다고 정부가 뭐 도와준다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부패로 따진다면 손가락에 꼽힌 게 또 네팔입니다. 한 번은 이런 내용이 뉴스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장관들끼리 서로 이런 내용입니다. 야, 너 이번에 얼마나 꼽을 쳤냐? 나 이번에 막 수천만 원, 수억 원 꼽을 쳤는데 넌 얼마나 꼽을 쳤냐? 서로 그 꼽을 친 거를 이렇게 손에 호주머니에 넣은 거를 서로 이걸 자랑하는 듯한 그런 대화 내용이 뉴스에 한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팔이 그 정도예요. 그리고 얼마나 또 부패가 심하냐면 제 친구 한 명이 아는 사람이 택시를 운전하려고 중고 택시를 하나 샀습니다. 수천만 원이에요. 없는 돈에 막 빚져서 택시를 샀는데 택시값을 주고 보니 택시의 원주인이 또 나타난 거예요. 택시비를 또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택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사기당해서 택시값을 두 번 주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야 경찰에 그거 신고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이 돈을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주면 사기꾼을 잡으면 사기꾼이 또 돈을 주면 풀어준대요. 그러니까 아무 혜택을 그 경찰이 그걸 해줄 수가 없대요. 근데 비리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네팔은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장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네팔의 모든 물건들이 공산품들이 다 인도에서 들어와요. 인도에서. 근데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그 공장에 있는 그 인도 사람들이 네팔 관료들이나 정치인한테 돈을 줘요. 거기 공장을 못 짓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 물건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물건을 못 만들게 해. 그렇기 때문에요. 네팔은 공장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공장이 없어요.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만들면 비자를 안 줘서 쫓아내요. 그 정도로 네팔이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리고 네팔 사람들끼리는 네팔은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지금은 좀 전기가 잘 들어오는데 예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전기가 나면 3시간, 4시간씩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씩 꼭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뀌었더니 그다음부터 전기가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네팔 사람 그 전기를 하는 관료들이 전기를 팔아먹으려고 전기를 끊어버려요. 아예 전기를 안 내버립니다. 그러면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 돈 좀 줄 테니까 전기 좀 보내줘. 그럼 그때 전기를 보내줘요. 이게 전기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있어도. 그런데 그 장관이 와서 그거를 바로잡으니까 지금은 거의 전기가 안 나가요. 이 정도로 네팔의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이게 살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부류가 있습니다. 신분계층이 낮고 신분계층이 낮은 사람들 중에 여자들, 아이들 그들의 삶은 더 어렵습니다. 한 게 일반적인 네팔의 시골이요. 시골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가정에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시골에. 아버지는 햇빛 좋은 데 앉아있습니다. 술을 마셔요. 엄마랑 아이들은 아침부터 나가서 막 밭일, 막 가정일, 밭일 막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착 먹다가 이제 밤에 들어가죠. 밤에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내와 아이들을 패기 시작해요. 그리고 술김에 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햇빛 좋은 데 가서 술 먹고 이게 네팔 시골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이게 더 심해요. 그리고 네팔은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근데 참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매일 맞고 힘겹게 살던 그 여성분들이 놀랍게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저는 좋아해야 될지 나빠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팔은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꼭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왜 교회 지면 어머니들이 막 아이 들쳐대고 새벽에 막 아이 손잡고 가서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네팔이 지금 그래요. 네팔의 여성분들이 교회 가면 많은 여성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그 삶이 너무 어렵고 하루하루가 너무 가혹해요. 누구 하나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힌두교는 그럽니다. 그게 너의 업이야. 넌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근데 교회 나오면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교회 사람들이 서로 위로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고 그 여성분들이 현재 많은 네팔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팔은 날씨 뭐 계절이 그렇습니다.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지만 네팔은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전 세계에서 물이 세 번째로 많은 나라, 공식적으로 물이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네팔입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자연재해가 되게 많아요. 매해 매 반복적으로 자연재해를 죽는 사람이 400명 가까이가 됩니다. 죽는 사람만 그렇고 물로 인해서 막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인데 그러나 이것이 매일 반복되지만 이걸 위해 고쳐지는 점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은 네팔 사람들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네팔 교회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했던 교회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팔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일단 집에 방 하나를 세를 얻어서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월세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예배를 못 드려요. 모임 자체를 정부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증가가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현명하게 나오진 않는데요. 저건 쳇방족 마을입니다. 쳇방족.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에요. 몇만 명 되지 않는 소수민족인데 이 교회가 이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쳇방족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너무나도 갈시받고 다니니까 자꾸 사람들이 산으로 갔어요. 쳇방족의 마을들은 다 보면요 아주 깊은 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되게 은혜가 있는 게 쳇방족은 사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수민족은 좀 특징이 있어요. 단결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뭉치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세상의 갈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명이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을은 다 크리스찬으로 그냥 돼버려요. 근데 그 마을에 놀랍게도 교회가 있어요. 이게 쳇방족 교회인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마을이 수몰되고 교회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이 저기 보세요. 기둥을 세우고 천막 세워서 다시 한번 막 교회를 일으키셨어요.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저 마을 계속 소통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도울 수 있는 건 도우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다음이요. 제가 이제 네팔에 가서 살간 지 4년이 이제 곧 있으면 4년이 되어 가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희 사역 중에 열어주신 게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가정교회 시작도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처음에 가서 가정교회가 시작한 지가 한 5개월 후에 아마 가정교회가 시작됐는데 저희가 네팔말을 할 수가 없어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막 삶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희가 가정교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면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네팔 친구가 저희가 만난 것도 되게 신기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수업을 끝나고 딱 나오는데 네팔 친구 한 명이 탁탁 오는 거예요. 눈이 능숙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죠.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한국의 노동자로 5년 동안 일하고 돌아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네, 그 친구가 네. 우리 집 놀러 왔어요. 우리 같이 예배할래? 네. 그 친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가정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놀라운 게 한 명씩 한 명씩 몰고 와요. 친구 데려와도 돼요? 제 사촌 동생 데리고 와도 돼요? 그래서 가정 교회가 막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를 해주세요. 만약에 그 친구가 한국말을 못했다면 그 가정 교회 되게 저희가 이루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저희가 네팔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가정교회를 막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방에 교회를 또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교회 개척. 근데 지방교회 개척도 어떻게 됐냐면은 아주 아주 산골이었어요. 저희가 그 마을을 우연찮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제하고 있는 네팔 친구인데 한국에서부터 알게 된 그 네팔 친구를 네팔에서도 계속 교제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고향 마을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고향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산골이냐면은 끝이 없어요. 아마 여기 한국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산골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딱 갔는데 마을이 딱 하나 있는데 주님, 이 마을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다 기도하고 그 마을 사람들과 교제를 했죠. 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계급이 굉장히 낮다. 배운 것도 없다. 근데 우리들은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들이 저기 좀 걸어가면 학교가 있는데 계급이 너무 낮다 보니 가면은 선생님도 무시하고 아이들도 무시하고 너무 괄시하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마을 아이들이 한 15명 가까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공간을 그냥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설퍼요. 양철 지붕 막 세우고 그냥 밑에 어떻게 시멘트 하고 막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드는 마음이 혹시 여기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예배 드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방에 있는 마을도 막 개척됐어요. 마을 개척됐는데 저희가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요. 보통 이틀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경비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가까이가 듭니다. 근데 거기를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들도 생겼는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또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신학대를 나온 네팔 자매가 한 명 있답니다. 그 자매가 한 달에 두 번씩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겠대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 자매를 거기에서 또 사역할 수 있게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들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기다렸다듯이 꼭 인도해 주신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저희 사역은 주님 가정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한국말을 잘한 친구를 보내주시고 또 그런 공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꼭 준비해 놓으시고 저희가 꼭 그 마을에 가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가자마자 이것들을 저희에게 딱 던져주시고 저희 사역들이 그렇게 또 시작을 됐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막 사역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락다운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끊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저희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죠. 그럼 저희가 사역을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했을 때가 바로 들리는 소문이 굶주린 자였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소리가 들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바로 구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번 더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저희가 있는데 없는데 막 끌어모아서 막 쌀을 사기 시작했어요. 막 스쿠터 싣고 막 돌아다닙니다. 가난한 집 있으면 무조건 갖다 줬어요. 이분 저분. 그리고 네팔 현지 목사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사역이 멈추다 보니까 그분들도 막 구제 사역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한테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사역들 같이 합시다. 저희도 같이 뛰어서 막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막 쌀 사서 나눠주고 이런 구제 사역을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아까 그 책방조 그 교회 한국에서 몇 명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이들이 한겨울인데 입을 옷이 없다고 두꺼운 옷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옷을 사다 주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중에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한국에 이제 오려고 딱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동안 제가 했던 사역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기뻤던 사역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즐거웠던 사역이 무엇일까? 내 심장이 가장 뛰었던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교회 개척도 해보고 막 지방의 교회도 세워보고 그 다음에 막 마을 사역도 해보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막 선교 비전 나눠보고 청년들 동원해서 선교 비전 나눠서 막 파송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 사건이 제 가슴을 가장 뛰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희가 사귀었던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카투만두 수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비를 좀 챙겨가지고 이제 인사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내 주변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근처에 당장 끼니가 없어서 곤란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돈은 얼마 없지만 쌀이라도 좀 사서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때요. 갑시다. 갔더니 그래서 제 스쿠터에 또 쌀을 사다 실었어요. 갔습니다. 논이 있고 거기 한가운데 양철로 이렇게 얼기설기 지은 집이 있었어요. 할머님이 한 분 계시고 손녀가 둘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한쪽 눈이 안구가 없으셔서 이렇게 눈이 내려앉으셨고 큰 손녀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정지돼가지고 살 길이 되게 곤란을 겪고 있었대요. 그날 아침이었답니다.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손녀가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할머니 배고파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쌀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봤대요. 할머니가 가슴이 철렁했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쌀도 다 뺐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크리스찬이셨어요.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쌀 좀 보내주세요. 그때 기도가 끝났는데 저희가 스쿠터 타고 딱 들어가버렸어요. 근데 할머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저한테 갑자기 그 자리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께 찬송하시는 거예요. 영광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막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지 제가 구제사역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막 쌀도 갖다 주고 도시락도 갖다 줬는데 왜 나는 그게 기뻤을까? 왜 나는 그게 내가 4년 가까이 된 사역 중에 가장 기뻤을까? 바로 6절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 그 할머니가 찬송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제가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선교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개척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이 가장 하고 싶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실은 사역의 열매예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누가 물어본다면 가장 제가 사역 중에 기뻤고 앞으로도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지금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주님 저의 사역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인들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싶어요. 저도 폼나게 막 교회 짓고 막 남들에게 막 보면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끝까지 이 마음을 갖고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역자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저기 제가 저희 사역을 한 가지 이제 짧게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일단 그걸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다려
이 시간 네팔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가지 기도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힌두교와 불교 샤머니즘에 사로잡힌 이 땅을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오랜 내전과 극심한 가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세대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들을 세워주십시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네팔 그 땅에 주님의 복음으로 더 그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 땅에 3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 그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가난으로 그들이 출몽하는 자들을 없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주님 그 힌두교를 위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사는 그들이 주님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땅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그 땅을 위해서 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으로서 그 땅을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땅을 위해 쓰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주님 그 땅을 위해 쓰는 기도하는 그 땅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